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31장 41절 42절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예,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이 시간에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야곱의 인생의 한 단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돌보셨는가? 그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었겠습니까?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 그래, 그랬었지. 그러한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때 살았고 지금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때 한 시대를 살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살아계시며 동일하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돌보십니까? 안 돌보십니까? 돌보십니다. 그걸 확인해 보자고요. 어떻게 돌보시는가? 오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혹시 이 말을 듣고 아직 못 믿으신 분 있습니까? 돌보시는데, 아니 하나님,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 흔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오늘 설교 듣다 보면, 아, 그때 하나님 나를 돌보셨구나. 내가 그냥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구나. 아니요, 내가 너무 큰 기적을 통해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너무 기대하다 보니 사소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31장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살짝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야곱이 드디어 하란으로 들어가서 무려 40일 동안의 여행을 한 끝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가 무려 20년을 살게 됩니다. 원래는 잠깐 피했다가 돌아올 생각으로 갔는데 몇 년을 살아요? 2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계획 세웠더니 이런저런 변수가 생겨서 막 틀어지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20년을 살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도 몰랐죠. 근데 그 20년을 살아봤더니 그 사는 내내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었는가? 야곱이 말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보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보냈고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20년을 썼다고 말하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내가 제 인생 20년을 다 써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인가요? 원망스럽다는 말인가요? 원망스럽다는 거죠. 도대체 왜 20년을 자기 인생 못 살고 외삼촌에 의하여 20년을 살아야 됐는가? 14년은 두 딸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라반, 외삼촌에 라반의 두 딸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레아와 라헬. 근데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라헬이 외모적으로 너무너무 이뻤대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미스 코리아. 그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야곱의 눈에는 이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의 모든 집을 대소사를 다 맡아서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 지나서 라헬을 꿈에도 그리던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신부가 바뀌어버렸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레아가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 중동에서는요,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신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면서 음주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어서 신부가 누구인지 확인 안 하고 하룻밤을 보낸 것이죠. 일어났더니 내가 사랑하던 여인이 아니라 엉뚱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삼촌에게 따집니다. 삼촌, 왜 나를 속입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속임이죠. 왜 나를 속여서 라헬이 아니라 왜 레아를 나에게 줬습니까? 예, 구차한 변명을 외삼촌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거래를 하죠. 자, 그러면 너 라헬도 갖고 싶으냐? 그럼 내가 라헬 줄게. 그러나 그 라헬을 얻은 다음에 또다시 몇 년을 일해야 돼요? 7년을 또 일해. 자, 재밌는 것은요. 처음에 라헬과 결혼할 걸 생각했을 때 그 7년이 며칠밖에 안 걸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게 시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한번 실망하고 나서 두 번째 7년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제 느낌은 7년이 70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Anyway,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다시 한번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지긋지긋한 노동의 시간을 7년을 또 보내서 14년 동안 결국은 외삼촌을 위하여 일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왜 또 봉사했느냐? 두 딸을 얻고 자녀를 다 얻고 나서 그 당시 11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외삼촌에게 독립선언을 합니다. 저 독립하겠습니다, 외삼촌. 그러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신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뭘 원하느냐? 이거 원합니다. 그래,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나하고 같이 있어. 그래서 6년 동안 또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야곱의 재산이 조금씩 늘어서 무려 20년 만에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외삼촌이 또 붙잡을까봐 야밤 도주하듯이 온 가족과 그 다음에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외삼촌 몰래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일주일밖에 안 걸리고 외삼촌이 추격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외삼촌이 와가지고 너 왜 도망갔어? 그러면서 여기저기 따지다가 이제 야곱이 울분에 넘쳐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네가 봉사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읽어볼까요? 31장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은 나를 이용했고 나에게 10번이나 나를 속였고 품삯을 주겠다고 하면서 안 주고 뭐 100만 원 주겠다 하는데 50만 원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속여서 외삼촌의 배만 채워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라고 외삼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봐 주셨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고생하는 내내 무엇을 확인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내내 여기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요거 경험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일상의 축복이에요. 일상의 축복.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야곱의 20년 동안 아주 세밀하게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세밀하게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면서 인터뷰하듯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말을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머리를 쩍쩍 합니다. 돌보신 거라고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돌보시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참 난처합니다. 대답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말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돈이 도와준 건지 이것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말해봤더니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된 것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건지 헷갈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는데 가만히 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돌봐주셨으면 내가 빼박이라고 하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히 하나님이 도와줬다는데 이게 막 섞여서 들어오니까 물질 때문에 내가 잘된 건지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잘된 건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 잘 돼가지고 잘 된 것인지 막 헷갈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는 머릿속으로는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는지를 자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자꾸 할 말이 없어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산소. 이 공기. 그러나 여러분 공기를 의식하면서 합니까? 의식하지 않으면서 합니까?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공기가 맑은지 안 맑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깨끗한 공기인지 아닌지 우리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여기에 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당장 한국에 가보세요. 우리 조국에 한국에 가보세요. 지금 저기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미세먼지 어때요? 지독하다. 지독하다. 미세먼지에 찌들리면 뭐가 딱 느껴져요? 맑은 공기,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느낍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아서 한 작년부터 위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또 좋아지길래 자꾸 피해를 미뤄가지고 1년을 미뤘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약간 좀 통증이 있어서 이러다가 목회를 새로 시작했는데 우리 주례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정말 이렇게 즐겁게 목회를 하는데 이거 여기에 탈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저 혼자만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 검사를 미루지 않고 얼마 전에 했어요.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검사하는 과정에 저 미국 병원에 가서 이 내시경 검사를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시설이 좋더라고요.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한국에서의 내시경 검사하고 미국의 내시경 검사하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어떨지 모르지만 전에 했을 때는 안 했던 것을 이 미국 병원에서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산소 있잖아요. 산소를 여기다 끼워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산소를 끼워주지? 나 호흡을 잘 할 줄 아는데. 산소를 딱 끼워주고 산소를 딱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저 오래간만에, 오랜만에 처음 느껴봤어요. 이 좋은 산소가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요, 차분해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산소를 마신다는 게 이런 기분이어서 오래간만에 제가 느껴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취에 취해가지고 딱 일어났더니 다 끝났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네, 좋았죠. 좋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좋냐 안 좋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산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살다가 좋은 산소를 한번 넣어주니까 막 내 속에 있는 이 상쾌해진 느낌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아니 이게 돌보심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 할 때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임팩트 있게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딱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서야 도와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평소에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야곱처럼 20년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돌봐 주셨더라고요. 물론 야곱이 10번을 속임 당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다. 어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내가 사람 너무 잘못 만났다. 이랬을 텐데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피할 길을 주셨고 그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무사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뭐로 바뀌냐면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성도님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확인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한 굳건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님들은 이제는 진짜 무서울 것이 없는 전사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너무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못 느끼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으쌰으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돌봐주셨지. 저 같은 경우는요, 운전할 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자신 있으니까 후진을 제가 자신 있게 합니다. 다 확인하고 후진을 딱 합니다. 근데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절묘하게 이걸 비껴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순간에.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셨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에이, 그건 우연이야. 뭐,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뭐, 그 순간에 그것까지 관여하셔가지고 이걸 피할 길을 주시겠어? 안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바쁘시다고 여러분이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후진할 때 뒤차가 안 부딪히도록 빗겨가게 하시는 그러한 도움도 하나님은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아까 위 내신경검사 했잖아요. 실제적으로는요,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조직검사를 6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는 가슴이 좀 뜨끔했죠. 암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저한테 줬어요. 이게 내버려두면 암으로 된대요. 하나가 그렇대요. 자, 아내하고 고민했지만 아내는 그냥 암이 아니니까 괜찮아. 엄청 담대하게 말하죠. 자기 일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요, 제 일이잖아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남편이니까 나 괜찮아.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떨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치료하지? 어떻게 밥을 먹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온갖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런데 정식으로 한 10데이즈가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정식으로 결과표가 나왔는데 그 하나가 문제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가 정밀검사해봤더니 nothing이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때요 하나님께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기 위해서 사역을 또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셨네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덜커덩 암에 걸려봐요. 얼마나 또 힘듭니까? 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같이 힘들 수 있잖아요. 이런데 그렇지만 이런 작은 것일 수도 있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은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왜 이러한 장애물을 주십니까? 아니라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 장애물 앞에서 나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들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31장 7절을 볼까요? 창세기 31장 7절. 보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자기 아내들을 설득해서 고향으로 가야 될 때 아내들에게 설득합니다. 아내들이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였어요. 다 봤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넘어졌습니까? 제가 꼬꾸라졌습니까? 제가 절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자기 와이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어. 이 10번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해요. 10번이나 변경하셨다고. 10번이나 변경했다고요. 삼촌이. 10번이나.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 아시죠?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람 잘 만나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 번도 안 당해보셨죠? 아니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라. 그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야곱도 외삼촌이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그래서 외삼촌 밑으로 들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탐욕주의자예요. 탐욕주의자.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조카, 외롭게 혼자 떨어져 나온 조카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 조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 탐욕주의자인 이 라반. 10번이나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던 이하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확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망치로 못을 박아보는 기억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럴 일이 없죠?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여러분 한 번에 제대로 박은 사람 그 사람 빼고 그런 사람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통은 못을 박을 때 몇 번을 박습니까? 여러 번을 치지 않습니까? 한 번 딱 쳤을 때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번, 10번을 쳐보십시오. 그럼 못이 제대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 아시죠?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망치로 열 번을 때리는 것 같다.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열 번의 삶의 위기 속에서 야곱처럼 열 번이나 배신을 당하고 열 번이나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또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고. 열 번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더라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처음 경험했을 때와 열 번째 경험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